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한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사람과 하나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인간의 그 하나님과 단절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먼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살피고 그리고 빌립보서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의 해설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절이란 말은 이 소외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소외당했는가? 또 한 가지 가능성 있는 질문은 아니면 양자가 서로 싸워서 서로 안 보겠다고 작정하면서 서로를 소외시킨 것인가? 이제 부부싸움의 결과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우리 식으로 성경 보는 것이 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소외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소외됐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우리식 해석이고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임을 말해주고자 얼마나 큰 집념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소외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한 사건이 나옵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이 뱀이라고 했죠. 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뱀이 물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뱀이 하는 말을 못 듣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는 모두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하와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못 듣고 계셨을까요? 분명히 옆에서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냐? 라고 물으면 하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옳은 대응책이었을까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 근데 왜 이걸 나한테 묻냐? 그렇게 말해요. 이럴 땐 좀 얄밉게 말해도 됩니다. 왜 나한테 묻냐?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나도 잘 몰라. 그래서 나도 지금 궁금하던 차인데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봐. 멍충아 생각해봐. 정말 이렇게 넘겼으면은 뱀이 막 기를 피면서 더 막 달려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항상 하나님 편에 가서 붙으려고 하면 사단은 우리의 몸도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았다면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잘 이해 하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또 자신이 깊이 하나님 편이라면 이렇게 뱀에게 대응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와가 이렇게 대답할 수 없도록 뱀이 자기 말의 함정을 잘 꾸며놓았고 빠져들도록 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보란듯이 그냥 그 유혹에 그냥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뱀이 구사한 이 말의 기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하와도 하나님께 묻지 못하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셔서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닐까?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실 것 같은데 왜 더 안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란 말인가? 이렇게 마음이 좀 꺼림직하던 차에 뱀이 와서 물으니까 뱀이 원하는 대로 그냥 쑥 흘러갔던 것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처럼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존재하시며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더 큰 비중을 두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리고 아니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유대관계를 점검하고 그리고 더 깊은 관계로 이제 들어가게끔 또 그 관계를 향상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의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눈으로만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의식으로 느끼고 감각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그 의식 속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일이 다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간섭하시고 일일이 지적하시고 뭐 고쳐주시는 그런 수준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뱀과 대화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을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까지 들어왔을 때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하고야 말았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죠. 하와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도 분명히 회복될 만큼의 마음의 균열은 그 상태가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균열을 이제는 스스로 봉합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르기까지 그렇게 그냥 행동으로 저질러 버렸다라는 거죠. 하와가 분명히 후회했죠. 후회했습니다. 뱀의 말을 들은 결과를 자초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그런 비은혜의 덫에 걸리게 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이제 단절이라는 그런 인간 쪽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하와의 이야기, 뭐 아담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뭐 아담에게 주었더니 뭐 아담이 먹고 뭐 이렇게 갈 것도 없이 이 하와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안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과정 속으로 우리는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알아가는 삶으로 항상 매일매일 초청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으니까 그 이해 안 가는 것을 좀 당신께 묻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같이 그것을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지속하시고 더 깊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참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귀를 열고 답을 구하려다 하다 보니까 하와가 걸렸던 그런 덫과 같은 것에 우리 자신들도 걸려들이는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믿고 연결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는 삶을 살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창조 후에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단절로 접어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이 단절, 이 단절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일이 다 표현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현상과 죄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 단절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기 때문에 이걸 인격적 단절이라고도 말하고 영적 단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이야기나 아니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홍수의 심판 이야기이나 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쌓는 이야기나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다가가며 그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해도 인간은 나는 하나님 끝까지 잃어버려도 뭐 괜찮아. 좋은 존재. 하나님 잃어버려도 좋은 존재. 없어도 아쉬울 것 없는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능가하겠다는 그런 경쟁의 상대로 인간의 걷잡을 수 없는 신성에 대한 패역을 고발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줄줄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단절을 봉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이라는 것은 영적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무상으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얻은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환경 속에 그것을 얻어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뻗으면 하나님을 금방 잡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손쉬운 환경과 조건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믿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신 혜택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손만 내밀면 하나님 터치할 수 있고 붙들 수 있다. 바로 그런 조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대명사가 항상 생각나고 그분만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또 우리 그럴 수도 없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도 못 들으실 것이고 어떤 사람과도 대화가 잘 안 될 겁니다. 어떤 영화를 봐도 뭐 잘 이해가 안 될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신적으로 좀 편집증적인 증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의식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우리가 하는 일이나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하고 감상하고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대응하고 반응하고 몰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사랑이 발휘되도록 하시고 때로는 끈기가 발휘되도록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대처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좀 멈출 때가 있죠. 우리가 대화를 쭉 1시간 한다 하더라도 1시간 계속하지 않습니다. 뭐 잠깐 나의 마음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가 제가 이해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순간순간적으로 부르는 그런 멈추어야 할 때가 오죠. 그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간순간 어느 때 우리가 멈춤의 때가 올 때는 하나님 제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를 굉장히 원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굉장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와의 경우라면 뱀이 다가와서 물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 무언가 자신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서 정말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때였습니다만 바로 그것에 실패했던 것이죠. 그냥 확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 있어서 통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있지 않은 것 같이 하와와 같은 경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 이때 일어나는 인간 속에 굉장히 비참한 이 상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상실하는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이 원래 소유했던 그 자신의 그 소중하고 숭고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든 방황은 자기의 그 숭고한 가치를 찾고자 몸부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일을 합니까? 왜 공부하고 자기 수련에 힘씁니까? 왜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합니까? 다 우리가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지가 지금 3년, 지금 뭐 7개월 이렇게 됐는데 자신의 몸을 추스르시지 못하면서도 항상 생각하시는 것, 소망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 다시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독하게 일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강하신 분입니다. 한 가지 그냥 주변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 장인어른이 저희 아버님을 부르면서 민석이 아버님은 언제가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은 서슴지 않고 0.1초도 서슴없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하셨던 일이 시멘트거든요. 시멘트 할 때요. 딱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신 있게 확고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을 해야 당신의 가치가 새로워지고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들어 있는 가운데 자신의 가치를 전혀 찾지 못하시는 그런 내적으로 방황하시는 그런 모습을 얼핏 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가치를 정말 회복하지 못할 때는 항상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노력하고 그리고 애씁니다. 근데 우리는 하와와 같은 처지에만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납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희생의 아픈 마음을 만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확신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무엇을 해놓고 증명하는 그 때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소중한 존재야 라고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을 때 그때 나의 가치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생명을 주어서까지라도 그 당신은 소중한 존재야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로 말미암아 나는 엄청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자기 혼자 몸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랑에 아픈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만나고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가치가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토록 소중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당신께 돌아오게 안 하시고 스스로 돌아오게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한 아파하시는 마음, 그것을 만나게 될 때, 강제로 내가 끌려와가지고 하나님 아프신 마음을 만났다면 그게 무슨 뭐 아프거나 말거나 강제로 끌려온 것부터 억울할 텐데요.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강제하거나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나가는 것을 아버지는 막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막아봐야 아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몸은 내 가까이 있게 할지 몰라도 마음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제로 아들을 못 나가게 막아놓고 그러고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이 언젠가 알아주겠지, 그렇게 하다가 큰아들 짝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결국은 대들고 대항하는 그런 아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압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것 끝까지 가면 분명히 돌아올 것도 압니다.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눈을 밝히면서 기다리고 서 계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간다라는 이 말은 참 비참한 말이죠. 그죠? 그 말은 너무나 정말 크게 아들의 인생을 망치도록 그냥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을 읽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망가질 아들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아파하고 울면서 기다릴지언정 결단코 강제하거나 사탕발림 하시지 않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그 비참한 소식을 듣고 하인을 보내서, 얘야, 네가 지금 집으로 들어오면 네가 나갈 때보다, 네가 나갈 때 준 것보다 더 많이 줄게, 이렇게 유인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끝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베푸시는 그 관용과 친절, 그 이상의 정말 무차별적인 관대함, 그냥 그 아버지의 그 크신 기쁨, 감격,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어떤 회복을 가져오게 했을까요? 자기는 종만도 못한 자라도 좋으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빌어먹고 살기만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었지만, 내가 이렇게 귀한 자였어? 야, 내가 이렇게 귀한 아들이었어? 이것을 알게 되었겠죠. 자신의 가치는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과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헤아릴 수도 없었고 결코 회복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돌아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성령이 도우셨다, 또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그 교리적인 그 표현으로 그 역사를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중요한 부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정말 제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아직 우리가 자원해서 돌아오시지 않은 분들이 있으세요?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자원해서 돌아가면 엄청난 것을 얻습니다. 자신 안에 그 큰 가치를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은 절대로 강제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강제로 하나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됨이 아닙니다. 뭐 물질을 베풀거나 뭐 보호해주거나 뭐 잘되게 해주거나 도와주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 되면 그 누구와도 자신의 의식 속에서 자원할 때만 하나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려고 애쓸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지, 자원하는 그 표정이나 어떤 흉내내는 행동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귀어 가면 갈수록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삶의 가치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큰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더 깊이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안타깝고 또 나를 그 애절하게 부르시는 그 마음, 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의 마음이 있으신지를 만나면 내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복음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면서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혔어도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본인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 정말 내 실수가 아닙니다. 아, 내가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실수에 그냥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그 감옥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과 처절함, 그 바닥, 그 경험을 우리가 상상만이라도 해본다면, 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무엇을 느낄까? 야, 그래도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떳떳하다. 이것 가지고 통하는 데가 아니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비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바닥, 나락과 같은 그 속에 떨어졌어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과 자신이 만난 그 만남 속에서 오는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도 소중한 존재다. 나는 여기서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일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막 음으로 양으로 하더라. 어떤 경우에는 나를 모함하고 나를 감옥에 넣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안에 있다고 해서 내 가치가 하나도 낮아질 것도 없고 훼손될 것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것이 수치스럽지 않다 이것이죠. 감옥에 갇힌 것이 인생에 실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예수라는 분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희생하시고 또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정통으로 만났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하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도 빌립보 교우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또 한뜻으로 협력하라 이렇게 막 권면하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된 존재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의 모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에 비추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감격과 어떤 가치를 발견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서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1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보면 무슨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말을 더듬느라고 무슨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의 큰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정말 그 위로냐, 어떠한 자비냐, 긍휼이냐, 어떠한 교제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더 이상 잘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감격 속에서 표현하는 것이 이 무슨이라는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막 쳐올라오는 막 그런 그 자신의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큰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건 정말 만나보면 알 수 있는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깊고 오묘한 정말 그 능력 있는 그 큰 사랑,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어떠한 사랑을 주셨냐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격스러운 마음 막 생각해보니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어떠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위로를 주셨는지, 성령의 교제가 어떠한지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막 정말 벅차오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좀 아쉽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 것이 있다면 하는 if처럼 들리죠. 그죠? if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헬라어에는 그 조건 형식이 1, 2, 3, 4 이렇게 형식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if라고만 하면 조건부 형식이 하나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 문법에는 제1 조건부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그 조건부 뜻이 뭐냐면은 이 문장은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를 원인으로 해서 이런 말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면이나 사랑과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저기 그 경상도 사투리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제가 이거 좀 해보시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데예 그러시더라고요. 어데예? 어디를 왜 지금 보라고 하는 건가? 그냥 그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용법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 뭘요? 뭐 그런 말씀을 그 맞죠? 그렇게 맞습니까?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너희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또 뭐 서로 사랑하고 같은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지금 뉘앙스나 문맥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그 복음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2절부터 실현 가능한 소망이 담긴 말씀을 지금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한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 궁극적으로 한 소망의 배를 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갈 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 됨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더 나아갈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하나됨의 설교에서 12월 30일 날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하나됨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설교의 말씀 속에서는 비슷한 맥락의 단어를 열거하죠. 그죠? 여러 가지 한 마음 뭐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말하죠. 이 말씀은 꼭 저희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 말하는 거 말씀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이 성도 간에도 마음과 뜻을 합하려면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려면 이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것은 겸손하게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를 자기보다 이 관계의 중심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있다면은 그 배우자가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라고 자신 그 맺은 관계 속에 더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소중해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물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그의 장점이 피차간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일해주고 그것을 돕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사랑의 표현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책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누구 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현실로는 뭐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원리로는 그것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잘못하면 재직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목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목장 식구 한 분이 실수하면 목장 식구, 더 나아가서는 교우들 전체가 그것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성숙해지겠죠. 그렇죠? 성숙해지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서로 책임을 져주는 가운데 우리가 맡은 소명의 길을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그 소명의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고 더 잘 이루어드릴 수 있다라는 데 또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숙해지고만 끝나는 것이 문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또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분명한 위치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숙할 때 우리가 성숙한다라는 말의 뜻을 알고 정말 우리가 잘 그것을 감상하면서 성숙해져야지라고 결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숙해져서 무엇에 쓰게요? 공동체가 잘 되도록 같이 함께 더 잘 일해보자라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아무런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에 힘이 되고 그리고 의욕이 고취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어서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라야 마땅합니다.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은 나에게 겸손히 대해주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의 책임을 같이 공유해 주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부터 우리가 그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바로 동전의 양면을 뒤집어 보면 나타나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섬김으로부터 또 겸손히 대하는 자세로부터 또 책임을 공유해 주는 것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교회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설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일을 하면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서로 일할 때 행복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실수하는 게 두려워지지 않겠죠. 조금 잘못해도 우리가 이것을 반성을 해서 조금 더 잘 나가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또 나와 하나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새롭게 소명의 길을 하나 됨으로 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또 지지난 설교에서 제가 하나님과 하나됨의 길을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원하는 심령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는 하나 되는 길이 겸손히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아보면서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또 가지려면은 우리는 또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그 마음을 가질 염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죠. 결국 성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죠. 항상 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비추어가면서 튜닝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해나가야 할 분명한 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가 얻고 누릴 영광으로 충만한 길까지 그렇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지금 여기서 제가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투신해 보지 못해서, 예수에 대해서 투신하는 것만큼 투신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신앙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남은 여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것 기웃거리는 것 없이 그냥 예수께 몰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해지고 완성되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한 심정으로 나갈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격 속에 심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발견하고 정말 감탄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하실 때